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자유를 주고 싶어 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진리 대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낸 이유가 나는 네가 자유롭게 되기를 위해서 그래.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도 나는 네가 자유롭게 되기를 원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나와 여러분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예, 어떤 멍에에 눌려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어떤 둘레에 묶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요 여러 가지 시험의 멍에에 이렇게 눌려 있을 때가 많아요. 근데 내가 어떤 시험을 당하지 않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또 무슨 시험 당하면 어떻게 되나, 어떻게 하나? 이게 또 불안해지게 되고, 이게 스트레스가 많이 돼요. 그것도 이 시험의 멍에 눌려서 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험으로부터, 이 시험의 멍에로부터 이렇게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귀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에요. 저는 청년 때 이 말씀을 암송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래요. 동조야,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 없어. 그러면서 주님이 그래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나는 너에게 허락한 적이 없어. 야,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주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모든 시험의 멍에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더라고요. 아멘. 그리고 중요한 거,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요, 시험을 시험으로 여기지 않으면 시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나 시험 들었네 이러지 않는 거예요. 아, 이 정도쯤이야 이러면 시험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시험의 멍에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움과 분노의 굴레에 이렇게 갇혀 있을 수가 있어요. 예, 우리가 주로 누구를 미워하게 되고 이게 누구에 대해서 분노를 갖게 되느냐면은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거나 나에게 큰 손해를 끼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미움의 굴레에 이렇게 분노의 굴레에 내가 사로잡히게 돼요. 그런데 미움과 분노의 굴레에 이렇게 묶이게 되면요, 내 인생을 못 살아요. 정말 주님이 주고 싶은 그 자유를 누리지를 못하게 돼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한다. 여러분, 평생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평생 지옥을 살게 됩니다. 예. 누군가를 향한 분노에 굴레에 묶여 있는 사람은 평생 자유가 없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야, 너는 미움과 분노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이것이 바로 길이다 라고 주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까지예요. 예수님,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큰 손해를 끼치면 일곱 번 정도 용서해 주면 괜찮겠지요? 라고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야,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용서해.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목사님, 그러면 그가 와서 잘못했다고 할 때 용서해줘야 되나요? 근데 잘못했다고 하지 않아도 그냥 해줘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그때마다 대답은 한결같은데요. 그게 뭐냐면은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와서 사과할 때까지 기다리면 주님 오셔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평생 미움과 분노의 굴레에 묶여서 나의 찬란한 인생을 누리질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9절에서부터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마.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그의 잘못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그냥 맡겨. 맡겨.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 아멘. 그러면서 이래요. 혹 네 원수가 줄이거든 가서 먹여줘. 원수가 목마르거든 가서 마시게 해줘. 이거는 굉장히 자유한 인생의 얘기거든요. 그 어떤 미움과 분노로부터 이렇게 묶여있지 않던 상태에 완전히 자유로울 때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인생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상처를 주거나 여러분의 재산상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거나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 그를 향해서 미움과 분노의 굴레에 내가 묶이게 되면 내 인생을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상처받는 그 순간에 그 모든 원수 갚는 것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버리고 너는 자유해야 돼. 너는 자유해야 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용서함으로 미움과 분노의 굴레에서 벗어나 너는 빛난 인생을 살아야 돼.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돼.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너는 절대로 소인배가 아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2절까지 보면 다윗이 이 솔로몬에게 이런 유언을 해요. 솔로몬아, 너는 소인배로 살면 안 된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야 한다. 너는 대인배가 돼야 된다. 나와 여러분 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마음도 태평양 바다와 같이 넓으시고 누군가가 내게 상처를 준 거 있으면은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버리시고요. 맡겨버리시고 여러분은 미움과 분노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주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의 멍에로부터 자유하십시오. 미움과 분노로부터 자유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 하나님의 나라 모델하우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내 자신이 나도 모르게 원망의 굴레에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을 이제 의식적으로 나타나요. 원망의 굴레라는 게 뭐냐면은 그냥 원망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 뭐냐면요. 그냥 남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남의 탓. 예, 하나님 때문에, 저 지도자 때문에, 저 남편 때문에, 저 아내 때문에, 맨 자식 때문에, 거시기 때문에, 막 뭐시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느냐면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함께 읽죠.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여정 봐. 원망하는 사람 다 죽거든요. 광야에서 다 멸망합니다.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거울이 돼. 이렇게 싫어합니다. 이렇게 원망하는 거. 원망이 뭐냐? 남탓하는 거예요. 예, 남탓하는 거. 근데 원망이란 남의 탓으로 돌리는 행동과 말이거든요. 그 원망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치유책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누구 탓이요? 옆 사람, 남편, 부인 앉아있으면 이렇게 말해요. 여보, 내 탓이요. 오늘 예배당에 오면서 니 탓, 내 탓 하면서 차에서 전우의 시체를 놓고 넘으신 분, 자수하여 광명 찾아요. 눈을 쳐다보면서 볼, 내 탓이요. 이게 내 탓으로 돌리면은 내 성숙이 있고 내 발전이 있어요. 그리고 평화가 있어요. 그리고 원망의 멍에에서 내가 풀려나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맨 뭐 부모 탓이요 뭐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 탓이요 하면 원망의 굴레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비교의 함정에서 그 껍데기에서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늘 비교해. 늘 부교해. 자녀들도 늘 비교해. 그런데요, 우리나라 속담에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속담이 있고, 서양 속담에는 남의 잔디가 더 푸르러 보인다는 속담이 있어요. 이런 속담을 보면 남의 처지가 더 좋아 보이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를 비교의 함정이라고 그래요. 이건 함정입니다. 여기에 빠지면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남의 큰 재난보다 자신의 사소한 괴로움을 더 절박하게 느끼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짐은 항상 가볍게 보이고 내 짐은 항상 크게 보여요. 그래서 항상 슬퍼. 남의 자녀들은 다 공부도 잘하게 보이고 내 자녀는 잘 못하게 보여. 아이가요, 엄마 맨 50점, 60점, 70점 맞다가요, 엄마 나 오늘 90점 맞았어. 아들아, 진짜야, 진짜야. 네 친구 걔는 100점 맞았어. 그러면 기쁨이 싹 사라져버려요. 이게 비교의 함정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도요, 여러분, 나의 외모가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 나는 나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존재가 아니다. 왜냐하면 시편 139편 13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주께서 나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나는 누구의 작품입니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대단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절대 과소평가하지도 말고요, 여러분을 무시하지도 마세요. 아멘. 항상 내 자신을 이렇게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나는 독특한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설교했던 창세기 29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은 나반의 가정에 두 딸이 있는데 언니는 레아고 아우는 나일이잖아요. 그런데 레아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실력이 약하고 곱지도 않고 아리답지도 않아요. 근데 동생 나일은 굉장히 곱고 아리답습니다.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눈에는요, 레아도 너무 보배롭고 아름다워요. 너무너무 귀해요. 나일도 귀하고 곱고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눈에는 생김새에 따라서 차이가 없어요. 그 눈으로 나를 보세요. 그리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관심과 신경은 연약한 자에게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레아의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루벤이라는 똑두꺼비 같은 아들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연약하다 생각이 되면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본당께. 이것이 목포 버전입니다. 이 노래가 이게 목포 버전이에요. 아멘이죠. 나는 나입니다. 예, 독특한 하나님의 작품이거든. 누구에게도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도 누구하고도 비교하지 마세요. 너는 그냥 내 아들일 뿐이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은 빈곤의 굴레에서 완전히 해방되기를 원하세요. 한번 잘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보세요.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뭘 받고?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입니까? 복을 받을 것이며 복을 받을 것이며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복을 받은 원리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 근래에 제가 이제 내가 어떤 멍에에서 사로잡혀 있는지 그러거든요. 누가 나에게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 저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항상 그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는 모든 교육자들도 이제 한 교회를 맡아서 이제 목양을 하게 될 텐데 다 우리 사랑의 교회처럼 이제 목양을 하면은 너무너무 좋겠다. 그래서 그 기대치가 높죠, 내가. 기대치가 이제 높다 보니까 가끔 화도 잘 내고 막 그냥 설교하다가도 막 이렇게 얘기하는 적도 있고 그것은 딱 그 기대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이 내 뜻대로 바꾸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나를 바꿀 수는 있는데 네가 다른 사람 바꿀 수는 없다. 네. 그리고 이제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세워가려고 이렇게 애쓰고 이렇게 하면 변하기도 하고 성숙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한 나의 기대치가 더 높아질까요? 그대로 있을까요? 더 높아져요. 그러니까 높은 기대치에서 또 보니까 또 깝깝해요. 그러면 또 화가 나요. 그리고 이 완벽주의적인 이런 성격이 조직은 더 완벽한 모습을 띄게 할 수는 있지만은 본인은 너무 자기를 상처를 주는 학대를 하게 돼요. 완벽주의가요, 암의 원인이에요. 과스트레스의 가장 원인이 완벽주의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내가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인정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다 내려놨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쁘게 보이더라고요. 예, 따라서 합시다. 저분도 하나님의 작품이다.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다. 예, 아멘입니까? 내려놓으니까 이제는 화도 안 나고 그냥 예쁘게 보이고 자유로워지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세상과 다른 사람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식들도 배우자들도 다 내려놓으심으로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아멘입니까? 다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뭔가의 굴레에 묶여 있는 것보다는 그냥 자유하십시오. 우리 눈을 다 한번 감아보시고요.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을 무엇이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화나게 하고 여러분을 슬프게 하고 여러분을 가장 괴롭게 하는 멍에가 무엇입니까? 시험인가요? 염려인가요? 미움입니까? 분노입니까? 남을 탓하는 원망의식인가요? 무엇이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합니까? 혹시 비교의 함정에 빠져있지 않나요? 완벽주의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굴레가 혹 아니신지요? 하나님은 그 모든 멍에 벗어놓기 원합니다. 그 껍질에서 나오기 원합니다. 그 굴레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눈을 뜨시고 가사를 보면서 우리 결단송 함께 부르며 깊이 내 자신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이 찬양 속에 자유케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유 속에서 살고 있었네. 어린 영혼 껍질이란 지배가 껍질인지도 모르고 껍질 속에서 울고 있었네. 내 슬픈 영혼 눈물이 난 지배가 눈물인지도 모르고 속에서 노래 불렀네. 내 외로운 영혼 슬픔이 난지
내가 슬픔인지도
모르고 자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기도합니다. 모든 시험의 멍에에서 빠져나오십시오. 비교의 함정에서 빠져나오십시오. 미움과 분노의 굴레에서 빠져나오십시오. 다른 사람을 바꾸려는 그 함정에서, 그 멍에에서 빠져나오십시오.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그걸 다 벗겨내고 진정한 자유인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한 영혼 한 영혼 주의 가슴에 함정에서 미움과 분노의 멍에서 하나님 빠져나오게 하소서. 빈곤과 저주의 굴레에서 빠져나오게 하소서. 질병에서